할렐루야. 이제 골로새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이 모두가 사랑에 관련한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 단체들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상한 형태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율법의 성취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것이 살인과 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지식과 뛰어난 능력과 위대한 헌신을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식이나 능력이나 섬김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끝맺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만나는 순간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소망도 장차 주님을 만나는 그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이 사랑은 존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이 귓가에 생생해요. 이 교회 가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막 괴롭히고 이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가 그거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괴롭힘을 받은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표시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정말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사랑, 성경적 기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기준의 사랑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기준의 사랑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악의를 품고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똑같이 미워하고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며 악의를 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비를 또 햇볕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상이 무엇이에요? 예? 우리 방금 읽었어요. 예. 그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아무 보상이 없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한 것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적 기준에서 완전한 사람은 키가 크고 명철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완전한 사람은요, 키가 작을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또 어벙할지라도 잘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적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또 성경 지식에 뛰어나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멋지고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찾아다닙니다. 주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지 않으셨고 건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거. 뭐가 가장 쉬울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 그 약점을 지적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것은 남을 비판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럼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에? 칭찬. 예, 칭찬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문제가 많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단순히 나와 다른 스타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형제 자매와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때론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에 대해 참는 것조차 힘든데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쭉 지금 골로새서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네가 과연 사랑했느냐 하는 그런 그 물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기를 그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헐뜯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을 흉보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비판하는 지체예요.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준의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점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12절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자로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명령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전혀 계산하지 않으시고 고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5장 16절에서는 사람이 불법을 물 마시듯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법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쉽게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고 선한 자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러한 사랑이었고 생명까지 기꺼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가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집에 이제 그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 여자를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1절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그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7절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용서와 사랑의 비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용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솔직히 적게 용서받은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은 그것은 우리 죄가 정말 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결과와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한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사랑을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사랑을 입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입으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죄의 근원을 탐심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본인 사랑으로 대조함으로써 그것을 이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9절 10절에서 말하는 의복과 같아서요. 입지도 벗지도 않은 중간 상태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벗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중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 때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가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정욕, 탐심, 욕심, 또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 이러한 모든 그 행위, 이게 옛사람이 행하던 것, 그러한 것 그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 옷을 입은 본 어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은 한마디로 첫째 계명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입으라고 한 것은 이 사랑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놀랍게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걸 완성시키셨는데 그 완전한 그 사랑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랑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공급되는 것이며 이미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사랑입니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실한 기독교인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의 옷을 입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죄악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영원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랑의 옷을 입은 born again의 삶을 통해 값없이 받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